그러면 이번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 기간 중 제시한 메시지의 의미와 앞으로 한반도 평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예수성심전교수도회 박창일 신부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교황께서 오늘 명동성당에서 집전한 미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촉구했습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교황님께서 서울 명동성당에서 화해와 평화를 위한 미사를 봉헌하셨습니다. 오늘 교황님의 제일 큰 메시지는 죄지은 형제를 아무런 남김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 사도께서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일곱 번이 아니라 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네.
여기서 일곱 번이라는 것은 성서의 의미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가장 큰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교황님께서 77번이라는 것은 7을 두 번을 얘기함으로써 그거보다 무한대로 용서하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교황님께서 우리가 매일 기도를 할 때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소서 하는 이 기도도 마찬가지로 용서야말로 화해로 이르는 가장 큰 또 가장 정확한 문이라는 것을 믿을 것을 저희들에게 요구하신 것입니다.
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남북한이 서로 간 무력 충돌과 반목을 중단하고 진정한 대화로서 평화와 화해를 위해 노력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신 것입니다.
네. 자, 이 남북한의 형제와 인도주의적 지원을 강조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남북한 당국자들에게 전한 메시지로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오늘 교황께서 하신 이 여러 가지 강론 말씀들은 북한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우리 정부에 관한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 2010년도 5.24 조치 이후에 인도적 대북 지원은 사실상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인도적 대북 지원을 하려면 통일부의 승인을 얻어야 되는데 통일부에서는 영유아 지원 그리고 또 평양 외 지역에서는 안 되고 까다로운 합의서를 요구하고 또 모니터링을 위한 평양 방문도 지금 승인을 잘 해주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인도적 지원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그 5.24 조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에서 드레스덴 선언을 통해서 북한의 산모와 유아, 영양 보조 지원을 할 것을 선언하였습니다만은 북한에서는 흡수 통일을 위한 논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에서는 오히려 7.4 공동성명, 6.15 공동선언, 그다음에 14 선언 등 역대 남북 합의서에서 최우선 과제는 정치 군사적 대결 해소라고 주장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드레스덴 선언을 지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자, 한국은 고위급 접촉을 제의했고 북한은 이제 미한 합동 군사훈련을 맹비난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교황의 메시지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교황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 그 강론 말씀은 무엇보다도 우리 남한 정부의 또 남한 국민들, 남한 교회에 하신 얘기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남북한은 같은 형제 자매이고 한 가정의 구성원이며 하나의 민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황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민족의 화해와 일치, 평화, 그리고 회심과 용서 같은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어제죠. 그 17일 날 교황님께서 아시아 외교단에게 연설을 하셨습니다.
네.
거기에서 하신 말씀이 상대의 마음을 못 열면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공감하고 마음을 열 때에만 진정한 대화가 가능하다는 얘기겠죠. 이 말씀은 교황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지만은 남북한 당국자들에게는 큰 시사점을 두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북한에서는 지금 우리 측에서 제의한 고위급 접촉을 그 얼티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때문에 이것을 또 핵전쟁 선포라고 또 여기고 있기 때문에 대화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또 이 시기가 좀 지나고 나면 또 남북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의 서민적 행보가 한국 국민들에게 계속 화제가 됐습니다. 이 교황의
네네.
이런 행동이 한국 민들에게 네.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을 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한국민들에게뿐만이 아니라 한국 가톨릭 교회에도 큰 메시지를 던져준다고 생각되고요.
네.
교황님의 이런 그 행보들은 탈권위주의와 그리고 가난 정신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이라는 복음의 가르침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시고요. 또한 정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의의 바탕을 둔 평화, 그냥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정의의 바탕을 둔 평화라는 이 메시지를 우리 한국인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이고요. 이것은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또한 우리 한국에서 그동안에 신자유주의로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했는데 이제는 올바른 정의가 성립될 때에 참 평화가 이룩된다는 것을 교황께서 저희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이 교황은 특히 억울하고 소외된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몸소 보여줬다. 이런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방한이 한국 사회가 앓고 있는 여러 가지 병을 치유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선 교황님께서 도착하신 14일부터 계속 그 오늘까지 세월호 유족들을 만나주셨습니다. 또한 특별히 그 900km를 넘게 십자가를 지고 행진하였던 그 이호진 씨에게는 세례를 베풀었고요. 또한 지금 오늘 37일째 단식을 하고 계시는 유민희 아빠라고 알려져 있죠.
네.
김영호 씨에게는 그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분에게도 그날 15일날 미사전에 특별히 만나서 손도 잡으시고 메시지를 들으셨습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니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 7분 오늘 미사에 초청하셨고요.
네.
우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쌍용자 해고 노동자 문제 그리고 제주 강정마을 사람들 그리고 미량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들 그리고 또한 용산 참사 피해자들을 모두 다 오늘 미사에 초청하셔가지고 가장 우리 사회에서 지금 힘들고 아픈 분들을 위로해 주셨다는 것이 가장 큰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네.
강우일 우리 주교의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는 개천과 반목의 대립을 극복해서 연민과 존중의 사회를 이뤄 나가야 한다는 것을 오늘도 강조하셨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그 교황의 방문이 한국의 가톨릭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시는지요?
우선 한국 가톨릭 교회도 교황님의 이 두 가지 그 복음적인 메시지인 가난한 자들을 위한 우선적인 선택과 그리고 정의의 바탕을 둔 평화 이 두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소화를 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다 아시다시피 성직자들의 삶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윤택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황님의 그 이 뜻을 본받아서 이제 우리 모든 교회가 또 성직자들이 특별히 가난한 삶을 살고 복음적인 청빈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에 큰 빛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신부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예수 성심 전교 수도회 박창일 신부로부터 프란치스코 교황 방한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과 의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